갈라디아서 23번 메시지. 약속의 상속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4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이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주께로 왔었고 바울에게는 그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담은 기독교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부담을 갖지 않은 채 주님을 위해 일하거나 성도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데 대해서는 어떤 부담도 갖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에 나타난 바울의 부담은 대부분의 기독교 사역자들의 부담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방교회들을 일으키고 교회들을 강화시키는 데 부담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부담을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우는 것과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부담을 지니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바울의 부담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4장 8절부터 20절까지에서 바울이 어떤 친밀한 표현들을 쓴 이유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그와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과의 밀접한 관계와 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제 4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한 구절씩 살펴봅시다. 종노릇함과 기만당함. 8절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신들이나 우상들은 거룩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미신 숭배자들에 의해서 신들로 여겨졌지만 본질상 신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의 초등이란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초보적인 원칙들이나 기초적인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이 약하고 천한 율법의 초등학문에 되돌아감으로써 다시 종노릇하려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이 종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유대교도들이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에게 역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유대교도들은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이 종노릇할 정도까지 그들을 미혹했고 기만했습니다. 유대교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인들을 잘못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일단 기만당하면 종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종노릇했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극도로 기만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규례들. 10절에서 바울은 계속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말합니다. 이 규례들은 유대의 종교적인 규례들입니다. 위에 언급된 날들이란 안식일과 월삭들입니다. 그 달들은 첫째로 아비벌, 즉 이삭의 달이고 두 번째는 시부월, 즉 꽃의 달이며 일곱 번째는 에다니몰, 즉 물이 넘치는 달이고 여덟째는 불월, 즉 비의 달입니다. 절기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같은 축제절기들을 말합니다. 해들은 아마 안식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들이 유대 종교의 규례들로 전향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바울은 마치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 수고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공급한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율법의 규례들로 되돌아가려 하느냐? 바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파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율법의 규례로 되돌아가서 종노릇할 정도로 기만당한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처럼 됨. 12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교 규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진리를 위해 이방인같이 된 것처럼 갈라디아인들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갈라디아인들처럼 되려고 최선을 다해왔으므로 이제 갈라디아인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처럼 되었다. 이제 나는 너희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나날이 달이나 절기나 해를 위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 제발 나와 같이 되기를 간청하노라. 12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자기에게 전혀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자기에게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할 기회. 13절에서는 계속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체류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질병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4절에서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로 영접하고 자신의 병을 업신여기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축복. 15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너희의 축복이나 너희의 행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에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이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물고 복음을 전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기뻐했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떠나버렸고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의 복이, 너희의 행복이, 너희의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 중에 있었을 때 갈라디아인들은 서로 그들의 행복함에 대해서 축하했고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서로 축하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있을 때 그들은 기뻐했었고 바울이 함께 있는 것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겼었습니다. 이 행복, 축복, 기쁨이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의 말씀 전파를 귀하게 여겼고 그가 말한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할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의 육체적 약함이 눈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들에게 서신을 쓸 때 사용한 큰 글자에 의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했던 그의 육체의 가시, 곧 육체의 약함일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애정의 호소함. 16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속임을 당한 어떤 이들이 바울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가령 몇몇의 형제들이 어떤 지역의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그 성도들이 그들을 기쁘게 맞이했다 합시다. 그러나 후에 어떤 교훈과 실행에 미혹되어서 전에 기쁘게 영접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 형제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합시다. 그러한 경우에 그 몇몇 형제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사랑으로 호소하려는 부담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떠나버린 믿는 이들을 위하여 부담을 가지려면 바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섬겼는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것 같군요. 이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원수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쓸 때에는 바울이 마치 변호사처럼 말했지만 4장을 구성할 때에는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썼습니다. 4장은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사랑에 따라 쓰여졌습니다. 법률가처럼 법적으로 따지는 대신에 바울은 믿는 이들의 애정에 호소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저 교리적인 진리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친밀하고도 사랑스러운 태도로 그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유대교도들의 의도. 17절은 말하기를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열심내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이들을 꾀려고 비위 맞추는 데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교도들은 갈라디아인들의 보답을 받으려고 비위를 맞추느라 열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은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교도들은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을 이런 식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들을 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도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도들이 부당하게 그들을 이간 붙이려고 열심히 비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당하거나 바람직한 방법으로 갈라디아인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합당한 은혜, 복음의 전파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반대자들에게 있어서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이간시키며 열심히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 즉 합당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함께 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이 말로써 바울은 그가 다른 복음 전파자들이 갈라디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좁은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이들의 전파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의 합당한 전파를 기뻐했지만 믿는 이들에게 아첨하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바울의 해산하는 수고.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자녀를 낳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들의 애정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고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스러운 수고를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바울은 자신을 아이를 낳는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거듭남을 위해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파한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다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자녀를 낳는 아버지와 해산의 진통을 겪는 어머니 둘 다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버지였습니까? 어머니였습니까? 그는 상황에 따라서 둘 모두였습니다. 한쪽의 경우에는 자녀를 낳게 하는 아버지였지만 다른 경우에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갈라디아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해산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인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의 초점이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는 믿는 이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문율법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지극히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세상의 악한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으로 침례받았고 그분과 하나 되었고 그분을 입고 우리 자신이 그분으로 옷 입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우리 안에 계시되었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그의 형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분에게로 인도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유업으로 받고 만유를 포함한 영을 누리는 것은 그분 안에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도 또한 그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빼앗기거나 그분으로부터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살기 위해 우리 영 안에 그의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그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복음 전파를 통해 그들이 거듭났을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출생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찬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아들의 명분 안에서 성숙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함. 이미 말한 바와 같이 19절은 바울의 부담이 기독교의 일이 아니라 믿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인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직 그들 안에서 자라지 못했고 형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는 어머니와 같이 다시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에 공급할 부담을 글로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세워지고 건축되게 할 부담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되고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데에는 종종 고통을 겪고 애쓰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은 기독교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려는 부담을 지고자 한다면 어떠한 수고와 고통이 요구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와 같은 수고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역 안에서 우리의 봉사의 목표는 다른 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지 않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담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여기에는 수고와 고통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기도와 인내와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 체험에 의하면 그러한 사역은 전쟁이요 투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교묘한 자는 좌절시키고 미혹시키는 데 적극적입니다. 그가 어떤 방향에서 공격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려는 부담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애정에 호소하는 바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당혹함.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어조를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당혹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마치 자녀에게 사랑스럽게 말하는 어머니와 같이 그의 엄격한 어조를 애정의 어조로 바꾸려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당혹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데에서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20절은 바울이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에게 쓴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다고 느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함께 있는 것이 편지보다 더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방문하여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즉,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의 경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그들을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인 그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혹했음을 가리킵니다. 동기에 있어서 순수해야 할 필요성. 4장을 쓸 때 바울은 매우 정감어린 태도로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의 사랑에 호소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사랑에 합당하게 호소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정감어린 접촉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다른 이들의 사랑에 호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적인 사랑인 꿀이 개재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호소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의 바울처럼 순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소금이 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순수한 방법으로 갈라디아인들의 사랑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진 그는 심지어 그들을 꾸짖기도 했고 유대교도들을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해 보고자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꾸짖는 데에는 순수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의 사랑에 호소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사랑에 호소할 수 없다면 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요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4장이 3장만큼이나 중요함을 알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장을 썼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바울이 친근하거나 정감어리지 않고 너무 법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하는 목적을 위해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의 사랑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